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비난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고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어떠한 오산도 시리아와 레바논,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영토, 그리고 더 넓은 중동 지역에서 이미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파괴적 결과와 함께 이미 불안정한 지역에서 더 광범위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일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폭격을 가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폭격이 가해진 건물은 외교용이 아니며 민간 건물로 위장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군사용 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관련 첩보를 수집하지 않은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우드 미국 차석대사는 이번 폭격과 미국의 연관성에 대한 주장을 일축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란과 그 대리인 그리고 파트너 단체들이 역내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오늘 우크라이나에 5년에 걸쳐 1,07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 기여보다 나토의 약속에 단기적 제안보다 단연간의 약속에 더 많이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지원이 늦어지면 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외무장관 회의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장비와 훈련 지원 등에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는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이 같은 계획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면담을 갖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바논에서의 확전 방지를 포함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분쟁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아프리카 국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출범한 적응작물 토양을 위한 비전에서의 협력을 통한 국제식량안보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밀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같은 날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과 함께 프랑스 방위산업체 넥스터 디펜스 시스템사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럽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프랑스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합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0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항공기 20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사이에도 항공기 20대와 함정 8척을 타이완섬 인근에 보내는 등 타이완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3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외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함경 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최고는 5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미사일 체계 전반의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비행 거리와 궤도 변경 등을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 16나형의 첫 시험 발사를 2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km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의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 특성과 측면 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탄두는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km, 2차 정점고도 72.3km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km 기해선의 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반 탄도미사일처럼 상승했다가 하강한 뒤 다시 약간 상승하는 궤적으로 미사일이 날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이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참은 앞서 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이 미사일이 6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참은 3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미사일 비행거리에 대해 한미리 분석한 결과는 600여 킬로미터라고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주장한 1000km가 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주장처럼 2차 정점 도달이나 하강 후 상승하는 풀업 기동이 없었고 하강 중 미사일의 활공 비행 속도는 음속의 5배 속도를 유지하며 내려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신형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로 개발 초기 단계 미사일의 비행 성능 시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화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사진을 보면 화성포 16나는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는 미사일로 1단과 2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탄두부에 장착된 극초음속 활공체는 그동안 북한이 주로 시험 발사한 원뿌령이 아닌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의 글라이더형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화성포 16나는 장거리 활공에 특화됐을 뿐만 아니라 궤도를 좌나 우로 상당히 틀어서 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 기동 기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도약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측면으로 꺾어서 날아가는 부분들이 2022년 1월에 그것도 당시에 기동성이 더 낮은 웨지형의 비행 각도보다도 좀 덜 나왔다라고 하는 점은 아직은 좀 이 기술이 100%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원뿌령 선회 비행에는 성공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글라이더형에서 처음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비행 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그만큼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권명혜 교수는 전문가들이 북한이 공개한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전체 비행 시간 나오고 전체 비행 거리 이것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비행을 하고 나서 비행기적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문가들은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은 고체 연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략 능력이 떨어졌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 고도화에 작년 말부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신형 IRBM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엔진을 이번 미사일에 탑재해 시험 발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11일과 14일엔 각각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 1단계와 2단계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고 이후 지난 1월 14일 고체 연료 IRBM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IRBM은 사거리 3,000km에서 5,500km로 평양에서 약 1,4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약 3,500km 떨어진 괌 등을 타격권에 둡니다. 고체연료 방식은 액체연료 방식보다 연료 주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보관과 취급도 용이해 한국과 미국의 탐지 자산을 피해 상대적으로 은밀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정한 궤도를 그리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탄착지점을 예측할 수 없으며 상대방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어렵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특히 글라이더형은 원뿌령에 비해 제어가 어려운 대신 탄도탄 방어망을 회피하는 활공비행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히 탄도탄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의도잖아요. 그럼 탄도탄 방어망이 튼튼한 곳이 어디겠냐 봤을 때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 전력 기지가 있는 곳이 대부분 뭐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가 잘 배치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미군의 증원 전력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의도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우리 국방 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 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까지 고체 연료로의 전환을 성공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양욱 연구위원은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추력과 ICBM 탄두의 각계 재진입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정밀 타격을 위한 탄두 조종 기술을 확보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전술 핵탄두 화산 31도 성능 확인을 위한 핵실험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분야에서 이렇다 할 치적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 분야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경제는 뭐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방발전 20승 10정책 해봐야 그 효과는 미지수고 지금 식량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김정은 정권 체제에서 지금 내세울 거는 국방력밖에는 없고 그 성과만 집중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고체 연료용 미사일 체계 구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전화하기 위한 실전 운용의 개념에서의 시험 발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훈련용이나 실전 운용을 위한 추가 발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데 대해 유엔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일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관되게 긴장 완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및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관여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북한의 4월 2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이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러 이유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타이완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군사 도발이 국제안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발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 항상 우려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인공위성과 순항미사일 등의 발사 빈도가 증가한 것을 상기하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타이완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현지 시각 2일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한국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 추진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은 괌 타격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괌 공격 능력은 수년 전부터 있었다며 하지만 북한이 고체 연료 기반의 정확도가 높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한다면 특히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 공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 poses a new threat. I mean, North Korea has been able to attack Guam for many years now. But if North Korea develops and deploys solid fuel, accurate.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이 일본에서 한국과의 군사훈련의 전략자산을 전개할 때 B-52 폭격기들은 괌에서 날아가고 군사훈련 중에는 괌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위협할 수 있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2일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에 신형 고체연료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국만을 위협하기 위해 굳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KN-23,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KN-25 등 초대형 방사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항상 괌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해왔다면서 괌은 그들이 위협을 가할 수 있길 원하는 중거리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lways wanted the ability to threaten Guam. And that's an intermediate range target. They'd like to be able to pose a threat to it.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유사시 괌 미군기지를 포함해 유엔사 후방기지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또 유사시 파견되는 미국 증원 전력과 유엔사 전력이 한반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격 역량도 확보하게 됩니다. 북한은 최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엔 2월부터 12월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5차례 발사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지난 1월 14일과 2일 등 두 차례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 1단계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단계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용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이제 중거리 미사일용 고체연료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이 커질수록 고체연료는 기술적으로 더 어렵지만 북한이 중거리형 고체연료 미사일 생산에 성공하면 그 이후엔 고체연료 ICBM을 시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ow North Korea can make solid fuel for short-range missiles. And now it's beginning to develop solid fuel systems for intermediate range.
세이머 전 조정관은 기존의 액체 연료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도 괌 타격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 정찰 위성 등 정찰 자산에 의해 탐지되기가 쉬운 만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고체 연료 미사일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미한 양국 정찰 위성 감시 등을 피해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신속하고 은밀한 발사가 가능해 미한 양국군의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 무기로 꼽혀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체연료 미사일이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기동성이 좋고 발사 속도도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미리 연료를 주입해 놓고 발사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 은신처에서 발사대로 옮겨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찰 위성 등 미한 양국의 감시 정찰 자산에 탐지돼 발사 전 타격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체 연료 미사일은 이미 연료를 주입한 상태에서 지하 은신처에서 빠르게 발사 장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발사 동향을 탐지해 사전에 타격하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입니다.
Solid fuel gives much more maneuverable capability and a faster launch capability, and so it creates a targeting dilemma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순전히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단거리 탄도 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매우 포괄적이고 다재다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들은 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프로그램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사일 역량을 갖추길 원하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a purely military perspective, it makes a lot of sense to develop a very comprehensive and versatile missile program.
맥스웰 부대표는 미사일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순서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딜레마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은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북한의 군사적 목표에 따라 다양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종종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미사일을 사용한다면서 북한은 정치적 목적으로도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미한 동맹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I think often they do use missiles to try to increase tensions. You know, they use them as threats, which is part of their political warfare strategy.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계속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거절 의사를 밝힌 북일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경제적 보상 등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거나 이달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려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한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한국 보수층에는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의 위협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을 북한이 보여주려 한다는 겁니다.
I think they probably are trying to affect the election somewhat. They're trying to maintain the appearance that President Yoon hasn't done very much to stop the North Korean threat.
베네스님 연구원은 또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 같다면서도 지난 2년간 그렇게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왜 올해는 몇 발만 발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많이 팔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 등도 우려로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두 정상이 약 2시간여에 걸쳐 다양한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첨단 기술이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이것이 유럽 및 대서양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두 정상이 협력과 이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 및 역내 국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마약 퇴치 협력과 지속적인 군 소통, 인공지능 AI 위험 해결,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양안 문제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 문제를 거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의 양안 평화와 안정 유지, 법치,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통화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대면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대면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평화를 중시하고 사건 촉발 등 선을 넘는 행위를 자제할 것과 신뢰를 확보하는 미중 관계 3대 원칙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한계선이라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미국 측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문제와 홍콩 관련 문제를 비롯해 인권, 남중국해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미중 정상 통화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이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경제, 군사, 기술협력 확대에 따른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중국에게 이러한 우려를 계속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과 외교를 수행할 우리의 준비태세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는 국방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가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기시다 총리 방미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동맹의 지휘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and the biggest bucket will be defense. I expect that you will see a statement of intent to modernize the command and control architecture of the alliance to
주일 미군의 통제 구조와 권한을 현대화하고 일본 정부가 창설하는 통합 작전 사령부와 새로운 상호 작용 체제를 만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존스톤 석좌는 미일이 보다 진정한 군사동맹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비상사태에 미국과 일본이 더 민첩하고 신속하며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양국 간 새로운 지휘통제 구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 현대화가 북한과 중국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nd it reflects a pragmatic approach to the challenges that exist in Asia today, whether you're thinking about North Korean provocations. Threat,
존스톤 석좌는 현대화는 아시아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 중국의 해양 공세와 국방력 강화를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통합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미일 동맹은 영내를 위해서 좋고 억지력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통합 연합사령부를 설립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일본 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지휘 관계는 미한과 완전히 다르다며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으로 깊게 통합돼 있으며 한반도에서 오늘 밤이라도 전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스톤 석좌는 동맹 지휘 통제 구조 현대화 외에 공군력 협력 강화 방안 등 동맹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도 미일 지휘 통제 구조 현대화가 미한 동맹 관계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싸울 준비가 된 군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 국내 정치 관점에서 큰 조치이며 역내 억지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absence of an ability fo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work together in a military contingency.
차 석좌는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비상사태 발생 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중국이 인식하면 타이완 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군사행동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미일 동맹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키우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국이 오판할 수 있는 환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리 빙엔 CSIS 항공우주안보국장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미사일 경보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o I'll be looking for announcements on further collaboration in the areas of missile warning and missile defense specifically to address that.
특히 극초음속 활강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협력과 인공위성 기술 산업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공유와 실험과 관련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는 발표도 예상한다며 미일 양국이 위협 상황을 더 자세히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정보 담당 수석 부차관을 지낸 빙엔 국장은 특히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며 두 나라 모두 미사일 재고를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동이 가능한 더 정교한 미사일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극초음속 활강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빙엔 국장은 따라서 접근이 금지된 지역이나 국가 발사장 깊숙한 곳까지 접근해 상황을 파악하려면 우주 영역이 필요하다며 우주에서는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궤적,
특히 초음속 등 첨단 미사일을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감시 범위가 넓고 기하학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에스퍼 전 장관은 2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미한일 3국 협력 심화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동북아에서 당장은 북한이 관심사지만 장기적인 전략적 관심사는 분명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은 또 러시아에 미사일과 포탄을 공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조치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정부처럼 북한과의 대화에 더 관심을 보였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를 비핵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북한은 그것에 대해 상당히 저항해왔죠. 동시에 북한은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는 북한이 미사일과 드론 등을 발사하는 것에 있어서 기록적인 한 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아닌지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은 매우 완강한 김정은의 직면에 있는 것이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미 공동전선에서 점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 정권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거나 진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공동전선은 이 세 나라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 그 무리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백히 중국이 가장 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제일 강력한 국가죠. 물론 러시아가 그 뒤를 이을 것이고요. 러시아는 이제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속국 역할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란이 있죠. 북한과 이란은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미사일과 다른 전쟁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공동전선의 일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무기의 제조 중심지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이란도 비슷합니다. 그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공동전선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본다면 시리아와 쿠바, 니카라과 등도 서방 세계에 대항하는 축에 들어가죠.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끌고 있지만 이 나라들 모두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들 서로 간의 관계를 밀착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두 개의 큰 전선으로 나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장한 한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수년간 확장 억제를 지속해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핵무기를 이용해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미국의 의지는 지난해에도 재확인됐습니다. 양국 간의 더 전략적인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미국의 해구산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비유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조치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죠.
확장 억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인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타격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그보다 훨씬 더 일찍 대응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가 억제의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역량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에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억제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가 둘 다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미군 간의 협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와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워싱턴 선언이라고 불리는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당시 한국 관리들은 이 선언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사실상 핵 공유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글쎄요, 핵 공유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국 정부 관리들이 핵 공유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상회담이 중요했고 그 선언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나토 동맹국들과 할 수 있는 최선은 유럽의 일부 지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핵무기들은 미국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치할지 말지는 미국이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무엇이 공유를 의미하는지 또는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관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분담금 문제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분담금이 충분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분담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여러 측면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나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예산 대비 국방 지출 비율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의 2.6%가 국방에 사용되는데요. 이는 나토 동맹국들 대부분보다 높은 것입니다. 저는 그 수준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저는 이전에 한국이 더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마지막 추정이 한국이 부담하는 주둔국 분담 비용이 30%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분담금이 시설 지원이나 한국인 근로자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공정하게 하고 싶다면 50대 50에 가깝게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가 모두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었죠. 한국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담금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둔국이 이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죠. 상호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한국의 안보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돈이 미국 재무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한국이 미국에 수표를 써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경제로 다시 들어갑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켜 억제력을 갖추는데 이 정도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유대 강화와 주일미군 사령부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질서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은 일본만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국방장관으로 일했던 시기 이후 지난 몇 년간 이뤄진 일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일들 중 하나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융합과 공동의 비전, 협력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세계의 중요한 동맹국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노력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여러 차원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지휘체계가 통합되어 있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일본에서 비슷한 역량과 구조가 있는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개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새 동맹국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의 맥락에서 볼 때 당장의 관심사는 북한이지만 장기적인 전략적 관심사는 분명히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인들에게 거의 틀림없이 더 큰 관심사일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세 나라 모두가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융합하며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하는 큰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미국의 확장 억제 그리고 미한일 공조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도주의 지원 수용 의무를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번 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EU 대변인은 2일 새 결의안 취지에 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 결의안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가오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을 고려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며 외교와 인도주의 인력의 복귀 등을 통해 유엔 인권 시스템과 국제사회와 관여해야 한다는 게 북한에 전달할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4차 UPR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후속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EU 대변인은 올해 결의안에 얼마나 많은 공동지향국이 동참했는지에 관해선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들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결의안 상정 이후에도 공동지향국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있어 유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국가 등 53개 나라는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에 공동지향국으로 참여했다면서 인권 상황과 책임 규명 모두 진전이 없는 상황을 비극적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 EU 주도로 처음 채택된 뒤 2005년까지 계속 채택됐고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2008년부터 해마다 채택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무산으로 안보리 결의 이행 감시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 밝혔습니다.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이를 VOA의 관련 논평 요청해 스위스는 단 하나의 안보리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1718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종료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적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전문가 패널을 제재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수준 높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 불법 핵 및 탄도무기 프로그램의 속도를 크게 높이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회와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필수적인 정보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대표부는 위원회의 임무는 유지되는 가운데 제재위 업무가 방해받을 수는 있지만 제재위 의장국으로서 제재 이행 평가를 위해 관련 정보를 위원회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 알리며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도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이 주요 임무를 계속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지금과 앞으로의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의혹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Switzerland deeply regrets that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was not renewed due to the use of the veto by the Russian Federation.
그러면서 대북 제재 체제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구축됐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마리아 자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는 서방의 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이 같은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제재는 영내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연방 의원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당국자들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방안 중 한반도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일본과의 관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이 휴회 첫 주인 지난주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등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하고 외교, 안보,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진샤인 상원 의원실은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샤인 의원이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을 마치고 최근 돌아왔다면서 각국에서 정부 관리 및 미군 지도부를 만나 미국의 안보 목표와 무역 및 경제협력 확대 기회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샤인 의원 외에도 민주당의 커스틴 질리브랜드, 마크 켈리, 마이클 베넷 상원 의원과 아드리아노 에스파이트 하원 의원, 공화당의 신티아 러미스, 로저 마샬 상원 의원이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샤힌 의원실에 따르면 대표단은 지난달 29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일본과의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샤힌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샤힌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양측의 이해 증진을 위한 정무 및 군사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샤힌 의원은 이날 귀국 후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우리 국가안보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세계안보에 대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관계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강화, 군사적 상호 운용성 증대, 그리고 역내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 억제 등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 각국 관리 및 지도자들과 유익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게 돼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브랜드 의원도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대표단이 방한 중 윤 대통령과 면담했다면서 우리는 함께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하며 나는 양국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단 면담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경제안보의 최적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 간 활발한 투자와 경제협력은 교역 증진, 일자리 창출, 인적 교류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내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의원들도 지난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 등 의회 내 초당적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 대표단 소속 하원 의원 6명은 지난달 25일 한국에서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지난달 28일 X를 통해 서울에서 조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관계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제기하는 점점 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보다 균형 있고 번영하는 역내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양국 간 강력한 공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의 이번 방안은 특히 북러 무기 거래 등 양국 군사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22년 4월 3일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러시아 공산당 초대 서기장에 취임합니다. 러시아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하루 전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직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레닌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지해왔던 스탈린을 초대 서기장으로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2년 뒤 레닌이 사망하자 최대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이어 피해 숙청을 감행해 1936년부터 3년에 걸쳐 당 중앙위원 139명 가운데 100여 명을 총살하고 대의원 2천여 명 가운데 1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 철권 통치를 펼쳤습니다. 스탈린은 또한 공산당의 선전 매체를 동원해 자신을 빛나는 태양과 삶의 지주로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탈린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는 1953년 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탈린 사망 후 그의 후임인 니키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1897년 4월 3일 헝가리 무곡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고전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향년 64살을 일기로 타계합니다. 1833년 독일 북부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브람스는 10살 때 베토벤과 바흐를 추구하는 고전주의자였던 에두아르트 마르크센으로부터 피아노 교습을 받게 됩니다. 스승 마르크센의 영향으로 브람스 또한 바흐와 베토벤 음악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전 형식의 신선한 예술미와 뛰어나고 새로운 기교를 융합한 기법으로 헝가리 무곡과 대학 축전서곡, 알토 랩소디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브람스. 그는 현재까지 낭만파 시대의 거장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